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15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를 오늘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저기 비유의 마지막 30절까지 남자 성도님들 한 절,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남자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왔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짧은 부분까지 비유로 치자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유의 그 개수가. 그러나 좀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왔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경적 또 지식과 이해와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좀 수정하고 약간 보완하고 또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줄로 알고요. 씨 뿌리는 비유, 또 집 나간 아들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거기에 못지 않게 유명한 비유, 그것이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유명하다라는 말은 애지간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유명하다는 또 하나의 그 의미는 뭐냐면 다 알기 때문에 오해도 많다 그렇다 이 말이죠. 가장 오해 또 왜곡되어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우리의 가장 잘못된 것들은 어떤 예를 들면 달란트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달란트, 탤런트. 그래서 이 달란트를 하나의 재능 또 은사 이렇게 이해를 해서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가진 재능 은사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자기가 특별히 받은 은사 그래서 남들과 구별하게 되고 그렇게 달란트를 이해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고 달란트 자체 또 뿐만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이해해야 될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보편적인. 그래서 이것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인 어떤 재능, 탤런트라는 개념이 예수님 당시에 달란트에는 하나도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오늘날 우리의 개념의 탤런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달란트는 큰 화폐의 가장 큰 단위, 화폐의 단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 재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재능을 준 것이 아니라 돈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종들이 재능에 맞게 쓴 겁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면 이 종들이 열심히 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윤을 남기는 결과로 그들이 받는 상급, 칭찬. 그런 의미로 성도들을 향해서 혹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향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급 쌓으시고 또 여러분이 칭찬을 얻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독려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이 늘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종들의 열심과 적극성 상당히 이 본문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잘못 가요. 그래서 어떤 상급, 그래서 늘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각 맡은 직분자가 맡은 부서는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성장해서 뭔가 와 해야 하는, 늘 그래야 하는 그런 부담감으로 오죠. 그렇게 되어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또 그렇지 못한, 부흥하지 못한 또 그 결과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비교, 이런 쪽으로 본문이 잘못 갑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괜히 비교의식,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재능을 많이 받았고 은사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는 특별히 더하셨고 더 사랑하시고 막 이런 쪽으로 본문이 잘못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알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도 이 비유의 이 말씀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복수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너 번 이상씩. 저도 한 대여섯 번 이상은 들었을 것이고 또 일부러 찾아서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차만별이에요. 강조하는 초점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문과 상관없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본문을 잘못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별로 중요치 않은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강조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이게 전부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강조되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 역사적 이 비유가 놓여있는 그리고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배경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이 달란트에 대한 그 당시의 개념이에요. 달란트. 오늘날 달란트 개념은 절대 없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전제이고 당시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일반 일꾼의 품삯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6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20년의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이 10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거예요. 두 달란트는 또 40년에 해당하는. 이것은 가히 노동자 혹은 일반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 그 당시에도 고용된 사람들이 만져볼 돈이 아닙니다. 참고로 1 달란트의 무게는 34kg이에요. 34kg.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이 1년에 그 굉장히 풍성하고 그 나라가 왕성했을 때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에 거둬들인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대요. 뭐 이것을 대략 맞춰서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보면 한 1조 5천억 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왕 국고로 들어온 세금이 그 정도 되었답니다. 아무튼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큰 화폐예요. 예, 그래서 이 화폐 개념으로서의 달란트를 우리가 먼저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와 그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훨씬 더 작은 단위죠. 거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 해가지고 타이틀이 있으면 그 옆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두 비유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비유를 마태와 누가가 달리 썼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두 비유를 각각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건 이 두 비유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역사적 그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누가복음에서 열 문화의 비유를 말하면서 거기 등장하는 것은 왕입니다. 왕이 자기의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갑니다. 왕위를 받아오려고 가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그런 상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보면 주인이 그냥 타국에 갈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비유는 대단히 공통점이 많은데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19장이라 하면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거의 가까이 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갈릴리에서 저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시작해서 끝을 보는 뭐 왔다 갔다 안 하세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유월절 날 예루살렘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이 점점 죽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구성으로 복음서를 써내려가요. 그런데 19장에 이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 나라에 그 메시아가 새로운 나라를 이룩하고 유대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소망에 가득 찼을 때 이 비유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엄청 상승했을 때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해서 이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 하면 대단히 율법에 익숙하고 유대 역사에 너무 잘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BC 4년이라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때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대제가 있었습니다. 헤롯 대제가 죽는 유월절 행사를 며칠 앞두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그 왕위를 아들에게 줘요. 근데 헤롯이 70년을 사는데 70년 동안 부인을 4명을 둡니다. 그 4명 중에 넷째 부인에서 난 아들이 헤롯 아켈레오예요. 이 아켈레오에게 그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버려요. 아켈레오가 내 왕위를 물려받을 거다.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아켈레오가 근데 이 당시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 시저가 유대의 그 자치권을 부여해서 유대인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헤롯에게 왕위를 준 거죠. 그런데 헤롯이 죽고 그 아들에게 선위했는데 이 아들 스스로가 그냥 왕권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왕이 되려면 로마의 시저에게 가가지고 왕권을 인정받고 수여받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 시점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는데 진압 과정에서 헤롯의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3,000명을 죽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소식이 이 로마 황제 시저에게 보고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소요가 있으니까 이 왕위를 받으러 갔던 아켈레오가 로마 시저 앞에서 대단히 곤혹스러운 이 답변을 해야 됐습니다. 변명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왕위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시저가 고민해요. 그리고 너는 잠깐 그러면 너를 테스트해 볼 테니까 너는 로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혼란의 전국이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아켈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대표단이 성난 민심에 요청을 한 데 모아서 유대인 50명이 시저를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저에게 아켈레오에게 왕위를 주지 마시고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항의에도 고소에도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얼마 후에 시저가 아켈레오에게 왕위를 줍니다. 아켈레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대로 돌아와서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10년 동안 아켈레오스의 폭정이 유대 땅에 이루어지면서 아켈레오스는 이 유대 역사에서 가장 포악한 왕으로 기록될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 밑에서 끊임없이 죽어나갔습니다. 너무 포악하게 다스려서 1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시저가 너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왕을 그냥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땅을 총독 체제로 바꾸고 총독을 보내죠. 그게 바로 유대 역사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수치스럽고 참혹한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더 그렇죠. 3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역사가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말은 로마 시저에게 간다는 거.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아켈레오인데 이 아켈레오가 와서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의 히스토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프레임을 하나 제공해줘요. 뭐냐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왕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왕위를 받아온 왕이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고. 이게 중요한 이해 프레임이에요. 근데 지금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아켈레오스하고 완전히 1대1 대응하고 그거 와서 막 그런 뭐 아주 정확하게 어떤 그 사건의 비유입니다. 그냥 어떤 정확하게 그 사건과 들어맞추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그 프레임 자체가 예수님이 오셨다가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 이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는 캔슬했었죠. 지난주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는 비유잖아요.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지난주 말씀 드릴 때에 마태가 다섯 개의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가르침 안에 이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둡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종말입니다. 그가 올 때 재림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큰 가르침에 바로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결론적인 모든 그 앞서 이야기된 주제들을 묶어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뭐였냐면 신랑이 앞서 그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반드시 온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열처녀들은 졸지 말, 조는 건 졸아도 준비해야 된다. 다 졸았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올 때까지 어떤 태도로 종들이 있어야 되냐? 바로 충성스러움으로 있어야 된다. 신실함으로 지내야 한다. 바로 그 초점이 비유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크게 이 비유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두 부류가 대조가 되죠. 다섯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받은 자의 충성스러움과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렇지 않음이에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똑같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태도예요. 비유 속에 보면은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에 자기의 전 재산을 찾아서 각각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능대로. 그 말은 주인이 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종들을 신뢰했고, 그 신뢰함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스스로 주인님 가실 때 나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고 가십시오, 이게 아니었고, 그냥 주인이 판단하에 주신 거예요. 처음 두 종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 의미를 알고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두 배의 이윤을 남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을 모아야 되는 그 거금을 그 똑같이 두 배로 불리려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요? 19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그래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당장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두 배 얻었더니 주인이 돌아온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종들은 신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대로 달란트를 밭에 감추입니다. 우리 밭에 감추인 비유 했었잖아요. 밭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장 안전한 금고, 그 당시에. 안전한 금고. 누구도 모르는, 나만 아는, 손대지 않으면 계속 가는. 그래서 숨겨놓고 죽어버리면 우연히 그 다음 누군가가 밭을 일구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 종은 밭에 그대로 감추어요. 안전한 금고라 생각해서 달란트를 감춥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요. 먼저 종들은 주인이 맡기고 간 것의 두 배로 주인에게 돌려드리면서 주인이 너무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인이 종들에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사실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요.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무엇보다도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성품, 처음에 어떤 성품이었어요? 종들을 잘 알고 그 종들을 믿어줬던 신실함. 그 신실함처럼 이들은 착하고 충성되어 그 주인의 성품에 합당하게 그 달란트를 관리해 갑니다. 주인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주인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책임지고 관리를 하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차례입니다. 본문이 우리가 읽었지만, 물론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렇게 헬라어의 내용이 절이 구분이 되지는 않아요. 이 절은 16세기 와서 구분된 거예요. 1세기 당시만이, 2세기, 3세기 이때는 아예 절이 없어요. 그냥 절도 없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냥 다 붙여서 씁니다. 알파벳을 그냥 붙여서. 근데 헬라 사람들은 잘 읽죠. 끊어서. 우리도 뭐 띄어쓰기 없이 한글 문장을 쭉 해놔도 읽는데 우리가 끊어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절수로만 따져보면 이 달란트 비유의 총 절수가 17절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 할애한 절수가 7절입니다. 그만큼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 종에게 종의 행동과 그의 태도와 그의 모든 것들을 다루는데 이 비유가 자연스럽게 그 종에게 초점이 되어지죠. 종이 진술, 2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 지금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이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아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주인 앞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주인에 대한 알매에 기초한 거예요. 그는 주인을 그렇게 알았어요.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한마디로 양심이 없고 악한 주인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두려워서 쉽게 분노하고 또 재물의 눈이 어두운 어떤 욕심쟁이 정도로 주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판단은 그를 향한 선언은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런 자로 나를 알았다면,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왜 너는 그 돈을 이자를 주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이자라도 나는, 내가 만일 그런 자였으면 나는 지금 이자라도 너에게 구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이자도 없이 그 원금만 나에게 내놓았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뭐 대략 오래 됐다고 하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이자만 따져도 어마어마할 텐데 너는 원금만 나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진 그 달란트도 뺏겨서 이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런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 했던 주인의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성품으로 시작한 이 비유는 종들에 대한 주인의 믿음으로 달란트가 배분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들의 정직함과 충성스러움과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주인의 기대감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이 베풀어진 겁니다. 처음 두 종을 대면한 주인은 그들이 그 주인의 신뢰에 그들의 신뢰로 대답 응답하는 모습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둘은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두 배의 이윤을 남겨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이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함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비유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스러운 종들은 반드시 이윤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성실하고 정직해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어요.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아예 배제하고 시작돼요.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는 그 달란트 자체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충성스럽게 관리만 하면 이윤이 돼요. 그들이 뭐 특별히 다른 어떤 것으로 막 더해야 이윤을, 그래야만 이윤이 남긴 것이 아니라 그냥 이들은 충성스럽게 관리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윤은 불어나는 이 성질이 있어요. 충성하기만 하면 이윤이 된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가 가진 성질입니다. 종들의 충성. 그들이 왜 그렇게 충성했을까? 주인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주인이 그들에게 보여준 신실함 때문에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비유가 주는 도전이면서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라, 혹은 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믿음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내려오죠. 그런데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성도들이 깨닫지 않으면 그 말들은 대단히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부담스러움뿐만 아니라 괴로움으로 다가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무거움으로 다가와요. 부담스럽죠. 피곤하고 뭔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서 종들의 충성과 그들의 이윤을 두 배로 남길 수 있게끔 그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고 충성한 이유는, 근거는 그 힘의 원동력이 뭐였냐? 주인이 그들에게 보여준 신실함에 근거했다는 것.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냐? 목사가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신실함이 무엇인 줄 안다면, 그것이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충 은혜로, 조그마한 은혜로, 뭐 별로 감동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신실함, 아버지의 신실하심, 아들의 순종함, 성령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앞에 말하지 않아도 신실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다면. 이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종으로서 이 당시에, 이 당시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종으로서 이렇게 큰 거금, 100년을 모아야 되는 이 거금을 그것을 매니지할 만큼의 어떤 재능이, 충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이 말은 너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두 배로 만들 수 없어, 네 능력으로는. 그러나 나는 너가 신실한 줄 알아. 내가 너에게 신실함을 보일 테니 그 신실함으로 이 달란트를 한번 가져보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는 신실하기만 해봤어요. 다른 어떤 스킬이 있어서, 이 돈을 불리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신실함으로 임했더니 주인이 올 때 두 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재능일까요? 은사일까요? 달란트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것, 그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신 것, 주신 것. 그런데 이 종들은 은혜, 말씀, 이것들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자기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은혜와 말씀이 품고 있는 풍성함과 생명력이 막 뿜어져 나오도록 신실함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했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죠. 그 씨 뿌리는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는 의미의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씨가 심겨져서 혹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밭이 결실을 맺는 것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밭이 결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씨 안에 그 이미 생명력이 품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밭이 잘 보존하고 품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지, 밭 자체가 씨 없이 밭이 열 결실을 맺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강조했던 것은 옥토밭이, 우리가 스스로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냐?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옥토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이 100년이나 더 돼 모아야 될 그 거금을 스스로 매니지할 수 없는 상황일 때인데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가진 능력으로 두 배가 됩니다. 그와 같은 맥을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옥토밭이 뭐예요? 옥토.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 그때 말씀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옥토는 뭐였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30배, 60배 결실을 하는 그 말씀의 능력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충성스럽고 착한 종이 이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관리할 때에 달란트가 두 배가 되는 풍성함을 그가 맛본다는 거죠. 충성스러움으로 관리할 때. 그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달란트 자체에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됐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세 번째 종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 책망을 받습니다.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여러분 무엇을 잘못했어요? 한 달란트 그대로 드렸습니다. 손해 안 봤어요. 그런데 왜 그가 무익하고 악하냐라는 악하다는 이 정의를 받냐면 다시 말해서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불어나는 생명력, 이 생명력을 땅에 묻어 그냥 그 생명력을 저지하고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씨의 생명력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 한 달란트 받은 이 종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달란트는 스스로 불어나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기의 불순종으로 눌러버리고 묻어버리고 그것이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그런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충성의 반대가 불충성인데 그 특징은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 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을 못해서가 아니고 충성을 안 하는 겁니다. 충성을 안 하면서 그 주인의 명령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주인의 신실함을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는 달란트가 풍성해질 그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이와 같은 이 종들의 역할, 특별히 이 세 번째 이 종의 역할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찾아보십시다. 11장 17절 18절 신약성경 225페이지 255페이지 11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네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온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 비유를 씁니다. 이 비유의 의미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권은 율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많은 무리의 경쟁력을 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힌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성전을 받게 되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별되었습니다. 특권을 받았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되었어요. 참 감람나무가 됐다기보다는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참 감람나무가 뿌리에서 올리는 모든 영양분을 받아서 그 가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진액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오는데 가지 스스로가 그 영양분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참 감람나무 가지를 더 이상 열매 맺지 않으니 이파리만 무성하니 잘라버립니다. 그 잘린 몇 개의 꺾인 얼마가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 스스로가 끊임없이 뿜어져 올라오는 뿌리의 진액과 영양분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차단하면서 나는 열매 맺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은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진액이 넘어오도록 허락하면 열매를 맺힐 텐데 그들은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불순종과 신실치 못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기를 거부해 결국은 꺾입니다. 꺾여요. 여기서 두 번째 대단히 이 비유와 접목돼서 강조되는 부분은 가지가 스스로 가지 홀로 열매를 낼 수 없지만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진액이 필요하고 공급 영양분이 필요해요. 뿌리가 필요하고 줄기, 몸통이 필요한 거예요. 가지 스스로는 열매 맺힐 수 없어요. 그런데 가지 스스로가 열매 맺는 것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바로 그게 유대인들이 했던 겁니다. 밭 스스로가 풍성한 결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씨가 있어야 되고 그 씨의 생명력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 거부해버리고 열매 맺기를 거부한 그 가지가 잘렸고 잘려서 버려졌고 그래서 맺힌 열매까지도 이제는 맺을 수 없게 되었고 이제 그 잘린 그곳에 참 감람나무가 아닌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접을 붙여요. 접을 붙여서 끊임없이 참 감람나무에서 올리는 그 참 감람나무의 신실한 성품으로 돌 감람나무 가지의 모든 그 성품과 특징을 다 변화시키면서 거기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다. 그런데 이방인 너희들도 그 신실하신 너희가 스스로 접붙임을 당할 수 없는데 그럴 수 없는 자격을 가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돌 감람나무가 아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차단하면 원 가지도 잘렸듯이 접붙임 받은 너희마저 그만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이러면서 그들에게도 신실함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성품을 일단 오해해야 합니다. 그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충성이 아닌 불신과 의심으로 그의 인생을 화답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앞서 드렸던 그 역사적 배경의 프레임을 가져오겠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으러 갔다가 그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거부했고 거부한 결과 그 왕이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심판을 당한 이 프레임. 종말의 이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가 종말을 두고 드려진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왕위를 받아 다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자로서 재림 때에 와서 신실하게 말씀을 맡아 그것을 지키고 충성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는 다시 말해 이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왕으로 왔고 왕위를 받으러 가셨는데 예수를 거절하죠. 거절한 이들은 아켈레오를 거절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예수를 거절하고 그 결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충성이 요구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그런 백성인데 그런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를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들은 예수를 거절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을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2000년, 3000년 동안 우리는 이 돌판을 보호하고 지켜왔고 이렇게 고스란히 이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실 거냐면 내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지키고 부서지지 않게 보호하고 잘 보관하라고 준 줄 아느냐.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수천 년 동안 잘 보존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말하는 그 풍성함, 십계명이 약속하는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있는 그 영광, 그것을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십계명을 준 것이지, 율법을 준 것이지,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앞에 우리가 설 때 여러분은 그분 앞에 어떻게 마치 이 세 번째 종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성경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책 잘 보존했습니다. 보존했습니다. 내 생명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성경책 붙들고 보존하고 살았습니다.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걸 내가 보존하라고 붙들고 지키라고 준 줄 아느냐.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풍성함과 영광 속에 들어오라고 준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말은 바로 그 성경의 약속의 풍성함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으로 충만히 경험하는 것. 그래서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지키고 또 그것으로 장사를 하는 이것은 종들에게는 절대 고된 일이 아니었어요. 늘어나는 불어나는 달란트를 보면서 즐거워했고 또 주인이 그것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죠. 자기들이 이윤을 남겼다 하여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남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 나에게 주십시오. 아, 주인이 나에게 몇 퍼센트 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일을 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그들은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은사, 재능 이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이윤이나 어떤 상급에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행위가 강조되는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종말을 사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만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그것쯤으로 만족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다만 그냥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을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얻은 구원, 복음,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은 그것이 가진 능력과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충성으로 대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능력과 영광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 거절과 불순종, 또 물러남, 멀어짐, 거부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 그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가로막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주인을 오해하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원이 갖는 이 풍성함 안으로 들어오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에서 멀어지고 순종을 거부하는 그는 바로 악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등한히 여길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천국에 들어갈 최소한의 요건,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삶의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시간과 정성은 아주 조금만 허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서를 여러분 뒤져보아도 한 번도 내가 너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천국은 실제고 이 구원이 갖는 구체적인 충만과 능력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본 비유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착함과 충성과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신앙생활 그 과정 속에서는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또 어렵고 지치더라도 무엇을 보고 가냐면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해서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어떤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을 더하고 충성을 더할 때 우리는 그 역사하는 능력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이 말씀, 은혜, 어떻게 그것이 심겨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합당하게 다시 오실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현실을 견디고 그 견딤이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간절히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은혜와 맡기신 말씀과 또 주님의 그 사명을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드려서 주님께 충성하는 종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하신 바를 신실함으로 이루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을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잃고 힘없이 소멸되어 하나님의 뜻하신 바 주인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던 명령처럼 그러므로 충성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헨리 백사님의 성도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능력 믿고 신실함으로 매일의 삶을 주 앞에 살아드리게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